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자 이 저자는 편지 말미에 늘 하듯이 축복된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0절과 21절은 대표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평강과 기쁨. 성경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느 곳에서나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도 있죠.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니까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려니까 가장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한 이 하나님이 또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왜 이 약속과 다른지 어디서 기차가 탈선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합시다. 시편 22편 817페이지 구약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비명은 분명히 현실적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원하고 있지만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죄를 져서 그렇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으로 가시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도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복주시기를 원하고 죄를 지으면 죄대로 갚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51편 15, 16, 17,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죄를 지은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로 우리 넉넉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와 이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죄 지을 때 막으시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근데 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애달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앞에서 본 103편에서는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애걸복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과를 던져버리시고 잊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 본문이 가지는 뜻이 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네 잘못이고 네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 같이 보인다 말이죠. 앗 그런 생각을 하다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이, 원치 않는 비극이 우리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울부짖을 때 맞다, 네가 지금 속상해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쯤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괜히 또 험한 소리 듣느니?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라고 여러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는 간단한 공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비난과 수치 속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무슨 영광이며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 자기의 영광됨, 선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최선의 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과 갈등의 길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이 80세입니다. 40년을 바로의 왕자로 컸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 자기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으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수 없었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평안한 게 아니라 죽어났죠. 왜요? 자기 인생,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책임으로 느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신 듯이 보입니다. 그는 죽어나고 있죠. 바로의 왕자로 큰 사람입니다. 어찌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별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일렀나? 기도를 더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때 더 참아서 애굽에 그냥 있었어야 되나? 별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책을 했다가 원망을 했다가 자기라는 존재를 저주했다가 별하별 꼴을 다 겪으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되나요? 숙성이 되죠. 세상 말로 썩지요. 썩어서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 가서 데리고 나와라. 답을 보십시오. 40년의 원망이 뭐라고 나오는가?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땐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요? 그때 싱싱하고 새파랄 땐 왜 안 보시다가 이제 늑다리한테 와서 그러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이 거기 나오잖아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40년은 모세가 뭐라고 느꼈죠? 하나님이 날 외면했고 날 잊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땐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또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죠.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지난 40년 내가 너한테 일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여기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인생이 이게 뭡니까? 존재와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와 현실에 대하여 답이 나오질 않아서 모순과 갈등과 원망 속에 죽어나는 시간을 모세는 몇 년? 40년을 가지죠. 여러분은 몇 년 가지셨습니까? 편안함은 잊어먹고 괴로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제대로 저한테 걸렸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간의 복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갑니다. 끝까지 안 가겠다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할 수 없이 갑니다. 그 할 수 없이 항복하지 않고 갔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바로가 화를 냅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당장 원망을 하죠. 이게 뭐냐? 너 우리를 구한다고 와갖고 네가 괜히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우리만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러자 모세가 당장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거 보세요.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잖아요. 다시 가라. 그렇게 10번을 갑니다. 그렇죠? 바로는 계속 완강해지죠.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붙잡죠. 하나님이. 누가 회개를 해요? 모세가 회개를 하죠. 어디 나오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앞은 바다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때 모세가 우리가 처음 보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애굽을 치고 바로를 죽이기 위해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해 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딴 말 하지 마시고 세상이 자기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십니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살과 피에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애굽을 건너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가는 길, 광야길을 가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되나요? 홍해를 건넌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 후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죠. 모세는 그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지킨 두 사람과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죠?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가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친 것과 명한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서 그도 못 들어가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성질을 부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면 주로 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구두 주걱이 있습니다. 이만한. 서서 할 거. 그게 옛날에 파리를 잡다 그랬는지 뭘 쳐서 그 대나무가 세로로 쪼개져서 3분의 2만 남았는데 저희 손녀 딸이 어느 날 오더니 그걸 보더니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집에서 애들 패 갖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야, 너 왜 내 자식들한테 지랄이냐? 너 가나안 못 들어온다. 모세가 알아듣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자식이구나. 나는 얘네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이구나. 그렇다. 이들이 실패해서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나를 세운 그 뜻을 따라 내가 이들과 함께 죽는 게 명예다. 알아듣는다고요. 알아듣는다고요.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그것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모세는 어디서 온전하게 된다고요? 무리바에서 성질 부려갖고 벌받아가지고 알아먹는다고요.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듣게 예화를 하나 들죠.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폭 영화가 설교에 인용된다? 대부라는 영화는 시작에 첫 장면이 뭐냐면 돈 꼴레오네가 그 유명한 마피아 패밀리의 수장이 자기 딸 시집 보내는 파티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가 친척이 모여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축하하는데 다른 패밀리들의 그 보스들도 문안을 놉니다. 어떻게 안 와요? 최고 패밀리인데. 그 재밌는 모습이 100% 벤츠를 타고 옵니다. 그것도 까만 차입니다. 다 모여서 축하하고 최고의 그 파티의 백미가 아버지가 이제 시집가는 딸하고 춤을 추는 것이 최고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돈 꼴레오네는 이제 엿들을 수 없는 방에 갑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혼 축하하러 온 건 겉의 모습이고 실제로는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저 암흑의 패밀리와 우리 패밀리 사이에 이 중간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서로 반을 골목길로 나누자. 뭐 이런 결정들을 내려주고 또 누구는 와서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봤는데 그 저격입니다. 제가. 근데 그걸 맡은 감독이 저를 미워해서 안 시켜줍니다. 제가 그걸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걱정 마라. 그건 기억나시죠? 감독이 말 안 들어서 말대가리 잘라서 침대에 놓는 장면은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건 말대가리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태리에서 이민 온 같은 조국을 가진 장의사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꼴레오네 씨, 제 딸 아이가 백인 아이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 거의 죽을 모습이 돼서 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론 브란도가 갑자기 마론 브란도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쳐다보며 답을 합니다. 이봐, 너는 여기 와서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고 내 손자 나이도 묻지 않았어. 그리고 다짜고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람 죽여달라고? 네가 만일 내 식구였다면, 아니 내 친구였다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야. 그런 건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장의사가 무릎을 꿇죠. 돈이라는 거는 존칭입니다. 돈 꼴레오네, 저는 기꺼이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까 시편 22편에서 본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나 네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 너를 위해서 널 찾아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내가 뭘 아끼더냐?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 난 너에게 뭐냐? 돈 꼴레오네가 묻습니다. 난 너에게 뭐냐? 난 너에게 다만 기관단총이나 비수나 독약에 불과하냐? 너는 내게 존경도 사랑도 친밀감도 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 평안하게 하여 하나님이 다만 조작 가능한 기계에 불과하게 됐죠.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결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철없고 실력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항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요, 시험이요, 헛것에 불과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자랑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사는 기쁨과 실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